출애굽기 35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늘에 속한 빛비춤과 이상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영적 의미를 알려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그림책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빛과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그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의 의미를 철저하고 충분하게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에 기록된 먹는 것이 중요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관념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념입니다.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검토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먹는 것에 관한 명령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는 것은 신성한 말씀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를 언급한 후 성경은 먹는 것과 관련된 사람의 생활에 관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은 어느 정도 외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내적인 내용물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사람의 먹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 장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의 안에 내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물론 사람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분이 창조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먹는 것을 처음 언급한 곳입니다.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봅니다. 2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은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19절은 생명나무의 참회함을 언급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언급된 이 모든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영원히 이 나무를 먹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고 구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그림에 따르면 먹는 것에 대한 관념은 구속에 있어서도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입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는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기 16장의 주요 요점도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 장은 행위나 행실이나 자아의 개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 양식이 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진 참 만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32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을 먹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또한 계시록 2장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관념이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합당하게 먹는 것이 필요함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독을 먹는다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음식이 그의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특별히 아이의 기질은 그의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합당하게 먹는 것이 중요함을 예시합니다. 우리가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 양식은 우리의 탐욕을 제한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아의 야망을 처리합니다. 한편으로 하늘에 속한 만나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음식을 규정하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기본 관념입니다.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합당하게 먹지 않음으로써 타락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합당하게 먹음으로써 구원받고 치료됩니다. 사람은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으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구원받고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애표. 만나는 그리스도의 애표입니다.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만나가 그리스도의 애표임을 선뜻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천연적으로나 비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보낸 것을 고찰할 때 우리의 먹는 것과 사는 것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가 먹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큰 생선을 먹는다면 당신은 생선의 성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선의 생명과 본성을 흡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식이 생선 위에 닭고기나 쇠고기라면 당신은 분명 생선으로 조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양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여행의 첫 몇 주간 동안 그들은 이 애굽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양식이 고갈되었을 때 백성들은 괴로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의 결핍은 백성들에게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께 그분의 백성의 삶을 바꾸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삶을 애굽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단지 외적으로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규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음식을 바꿈으로써 그들을 유기적으로 바꾸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갖가지 많은 것들, 즉 애굽 음식의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식을 많은 항목에서 오직 한 가지로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온 만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가 사람의 유일한 음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생명나무가 영혼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많은 나무들 아닌 오직 한 나무만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즉 양식의 근원이 수천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는 한 나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산에 있었으며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나무가 만나의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사례 깊게 읽는다면 만나와 생명나무를 바꿨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나가 생명나무이고 생명나무가 만나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였으며 요한복음 6장의 만나가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가 될 것임을 뜻합니다. 만나와 생명나무는 하나를 기술한 다른 두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양식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만나와 우리의 생명나무 둘 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한 양식, 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으로 삽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나 스포츠나 오락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질적인 식료품 가게인 슈퍼마켓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이고도 종교적인 식료품 가게인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틀림없는 오늘날의 애굽인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음식을 즐기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기를 갈망하고 외나 수박이나 파나 부추나 마늘을 먹거나 나일강의 생선을 먹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음식에서 한 성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들로 살아가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으라고 젊은이들을 격려하지만 교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양식으로 살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강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취할 유일한 음식은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유일한 근원으로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유지되고 강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유지되고 강화되고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세상의 음식을 차단하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음식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등의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가볍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출애굽기 16장의 신성한 계시를 말함에 있어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음식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만족시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취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들에 부딪혀야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인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양식은 그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50년 이상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 인해 만족하거나 강화되거나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살에 구원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는 나를 만족시키는 양식이셨습니다. 나는 어떤 좋은 것들을 얻었으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나를 한 번이라도 만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과 만족과 힘과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컨대 교육과 같은 좋고 유익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살거나 그것들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신 과령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과 교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주요 목적은 그분이 우리의 양식, 즉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되는 것은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동화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들어와서 우리 존재의 조직과 섬유질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음식과 우리 자신을 합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생선을 먹을 때 나는 생선과 나 자신을 합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참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합하고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그리스도, 우리와 합하신 분, 우리와 한 영이 되는 분은 우리의 양식, 즉 하늘에 속한 만나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이 메시지들을 줄 때 나는 단지 성경 연구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은 우리가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전에 나는 주님께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이나 교리나 성경 지식보다도 그분을 양식으로 취하고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 가끔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주님께 고백한 것은 대부분 그분과 한영됨으로써 그분을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나는 주님께 이것을 많이 고백해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는 주님, 내가 당신을 살아내고 당신과 한영되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약 한 시간 동안 나는 주님과 한영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더 이상 그분과 한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한영되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나는 빠지기 쉬운 어떤 죄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는 더 이상 그 죄들로 인해 괴로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과 계속적으로 한영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자신이 주님과 한영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사역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단순한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실행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이 방법으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체험에서 주님과 한영되는 것이 상당한 민감함을 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빠지기 쉬운 죄들은 거칠고 굵으나 주님과 한영으로 사는 것은 섬세하고 가늠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에 깨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적으로 주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스위치를 끄지 않고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거친 행동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나 아내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고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해주시기까지 그분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주님과 한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날 그분과 한영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루 온종일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분과 한영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예상외로 깜빡거리는 전등과 비슷합니다. 언젠가 이런 전등이 내 서재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귀찮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빛이 들어오고는 곧 빛이 나갑니다. 하루 종일 그 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분과 한영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깜빡거리는 체험으로 인해 괴로움 당할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다음날 주님과 한영되기를 실행할 준비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리의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교리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루종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야 하며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 하늘에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는 유일한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의 많은 사역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근원이 있고 수백 가지의 사역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신약에는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열두 사도 모두가 같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신약경륜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경륜의 사역에 관한 진리를 고찰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서 주님의 눈에는 오직 신약시대에 한 사역만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열두 사도는 각각 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유일한 신약 사역을 함께 담당했습니다. 유다에 관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가 모두 이 사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유일한 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 사역을 맡도록 선택한 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청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는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사역을 가져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역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분이 나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신약의 유일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같은 종류의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한 사역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는 왕의 측분의 각도에서, 마가는 봉사의 각도에서, 누가는 합당한 인성을 통한 구속의 각도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한 생명의 각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은 한 인격을 제시합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복음서의 저자들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그들이 그들의 사역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각각은 같은 분인 놀라운 인격의 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에는 다른 종류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분열을 일으켜왔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생산하는 한 나무 대신 여러 종류의 많은 양식을 생산하는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지방교회들이 한 사람에게서만 듣고 다른 어떤 사람의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내 말만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한 사역을 갖는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유일한 사역을 갖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사역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한 사역이 있지만 수백, 수천 명의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자들 모두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지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나무, 즉 생명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근원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 사역이 아닌 어떤 사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와는 다른 어떤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 즉 생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을 인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생명나무 한 만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들은 한 양식 한 음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교리에 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말하도록 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을 줄 때 주님은 생명나무로부터 애원의 지식으로 쏠리는 데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다니엘 9장에 있는 62이라든가 같은 성경의 애언에 관해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나는 나의 위임이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상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나무나 애언의 나무로 일컬어지는 다른 나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쭉정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밀을 돌봅니다. 수천 개의 밀알들이 있어도 모든 나라들은 다른 어떤 농작물이 아닌 밀을 산출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양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 즉 생명의 사역입니다. 이 유일한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조로 말하고 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나는 이 나라에 주님의 회복이 있어 온 동안 우리의 음조와 목표가 하나였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 된 것은 우리의 사역이 하나이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생명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에서나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나 유일한 사역의 중요함을 역설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회복 안의 사역이 하나라는 사실을 트집잡았습니다. 사역에 관한 이 비평은 마치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처럼 강교합니다. 나는 이 말이 우리를 강교한 자의 도구로부터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사역을 비평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는 오직 생명나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역을 가진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나무를 가진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역을 가집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 오직 한 사역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역은 유일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분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두 사역이 있었다면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보존됨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 모든 교회에 말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란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350개가 넘는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오직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극동과 서방 모두의 같은 목표를 위해 같은 것을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른 어떤 음식을 선택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는 갖가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식당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음식을 위해서 서양 식사의 각종 요리에서처럼 중국식 식당의 많은 요리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종류의 양식과 음식만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 따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그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주님의 회복 안에 또한 이 길이 있습니다.